세계 소식 톡톡. 한 주간의 다양한 세계 소식을 알아봅니다. 아시아 투데이의 허고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별일 없으셨고요?
별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소망을 가득 담아 오늘 첫 소식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소식은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마약과 유혈 전쟁을 진행 중인 두테르테 대통령의 장남이 마약 밀매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본인의 장남이요?
네. 이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사실일 경우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강수를 뒀네요.
네. 필리핀 현지 매체 필리핀스타는 10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나는 부패를 좋아하지 않는다. 부패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 이라며 아들의 마약 밀매 연루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선 두테르테 대통령의 장남 파울로는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 부시장을 맡고 있습니다.
장남도 정치권에서 활동 중이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마약 밀매를 시도하다 적발된 세관 브로커인 마크 타고바 씨는 7일 필리핀 하원 조사에서 파울로 부시장이 세관 뇌물수수 행위에 연루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브로커가 마약 밀수를 위해 세관에 컨테이너 한 개당 1만 페소, 우리 돈 22만 5천 원을 건넸고 이 돈이 파울로 부시장이 이끄는 다바오 그룹에 흘러갔다는 주장입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 두테르테 대통령에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누구보다 잔혹하게 마약 소탕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3,000명가량이 경찰과의 총격전 등에서 사살됐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인권 문제도 제기됐었죠.
네,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 거래나 투약을 할 경우 감옥과 지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체포되거나 죽으라는 것이죠. 최근에도 필리핀 남부 오자마즈시에서 시장 부부 등 15명이 경찰의 마약 단속 과정에서 사살됐습니다.
아유.
시장도 사살됐는데 부시장인 두테르테 아들이 사살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죠.
뭐 그렇긴 하네요.
국제인권단체는 두테르테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희생자가 발생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같은 정책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장남이 마약 밀매에 연루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려주시죠.
다음 달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이 세계 지도자들의 여성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지난 대통령은 여성이었죠.
네.
소수민족 배려 차원에서 말레이계에게만 대통령 단독 입후보 권한을 부여한 새 규정 때문입니다.
혹시 논란이 좀 되고 있기도 한가요?
네. 여성 대통령 탄생 가능성의 중심에 선 유력 후보는 바로 할리마 야콥 국회의장입니다.
네.
그는 소수민족 출신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상징성을 지닌 인물로 대통령이 될 경우 싱가포르 여성사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족 문제에 있어서는 성과를 내기 힘들어 보입니다.
왜죠?
싱가포르는 다인종, 다언어, 다문화 국가이기는 하나 인종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중국계가 74.7%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말레이계는 13.6%, 인도계는 8.9%에 불과합니다.
이게 조금 공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네, 그동안 대통령 직선제를 시행한 경우 다수인 중국계만이 당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지난해 소수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 지난 5번의 임기 동안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소수인종이 차기 대통령 후보를 단독으로 추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말레이계는 1965년부터 70년까지 집권한 유소프 빈 이샥, 초대 대통령 이후 단 한 번도 대통령을 내지 못해 올해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 권한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할리마 국회의장, 이 후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지난 7일 토니 탄 싱가포르 대통령이 뒤를 잇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할리마 후보는 인도와 말레이시아계 여성입니다. 그는 출마를 위해 2013년부터 유지해온 국회의장직과 여당인 인민행동당 PAP 중앙집행위원 자리를 모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투자기업 세컨찬스 프로모티스의 모하메드 살레, 마리칸 최고 경영자와 해운기업 브루봉 오프쇼 아시아태평양의 파리드칸 카임칸 회장도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비해 공직 경력이 긴 할리마 후보의 낙승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대통령이 되더라도 넘어야 할 선이 많을 것 같아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할리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성취가 폄훼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엘리트주의적 경향이 강한데요.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손수레 자판에서 음식을 파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소위 흙수저 출신이 할리마 후보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또 가부장적인 분위기 싱가포르에서 여성 인권이 큰 진보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시선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런 논란에도 할리마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커다란 상징성을 지닌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티나 탄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 정치학 조교수는 할리마는 PAP당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이어서 민족성, 종교, 젠더, 다양성 문제를 일거 해결할 수 있는 상징성을 지닌 인물이라며 싱가포르 정치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눈에 띄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의 대선 레이스를 추적해온 무스타파 이주딘 연구원도 할리마가 싱가포르의 또 다른 유리천장을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를 세계 수준으로 올려놓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우려와 함께 또 많은 기대가 걸려있는 것 같은데요. 그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그럼 다음 소식 이어서 소개해 주시죠.
지난주에 중국 쓰촨성 주자이거우 지역에서 지진 피해가 난 것 기억나시죠?
네, 아직도 계속 뉴스 나더라고요.
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도 안타까운데 자연 경관에도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주자이거우 지역은 일부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던 곳입니다.
맞아요. 특히 그 옥빛 호수가 유명하잖아요.
네, 바닥까지 투명하게 내려다 보이는 옥빛 호수. 이외에도 잘 보존된 원시림과 각양각색의 폭포는 신선이라도 살 듯한 신비로운 경치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경치들이 망가졌나 보죠?
네. 규모 7.0 규모의 강진은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옥빛 호수와 폭포로 유명했던 주자이거우는 지진으로 토사가 밀려들면서 폭포와 호수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산을 휘감으며 굽이굽이 흘렸던 푸른 강물은 흙먼지 가득한 골짜기로 바뀌었습니다. 수풀과 바위가 어우러졌던 아름다운 산등성이도 마구 파헤쳐진 벌목장으로 변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호화로운 리조트는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달리던 도로는 곳곳이 무너진 낙석투성이 위험천만한 길이 됐습니다. 쭉쭉 뻗은 나무들로 가득했던 산도 군데군데 토사가 쓸려 핥힌 듯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인공물이 아닌 주자이거우의 자연을 원래대로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규모 7.0의 강진 참 많은 피해를 안겼는데요. 빨리 복구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이어서 알아보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 흔히 사용하죠?
그렇죠.
최근 중국과 인도의 국경 대치 상황에서 네팔이 이 같은 고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네팔 소식 가져오셨군요.
네. 인도의 전통 우방국이던 네팔은 최근 들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밀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촉즉발의 중국과 인도 양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네팔은 어느 쪽에도 밉보이지 않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의 왕양 부총리는 14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네팔을 방문했습니다.
네.
왕 부총리는 중국의 육상해상 실크로드 1대1로 구상과 관련된 투자를 논의하는 한편 양국의 고위급 상호 방문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데우바 총리의 귀국 후에는 크리슈나 바하두르 마하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을 찾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팔은 중국과 인도 국경 분쟁에 철저한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팔은 인도 뉴델리와 중국 베이징의 자국 대사관을 통해 분쟁과 관련해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팔은 철저한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중국과 인도가 뭔가 네팔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인도 영향권에 있던 네팔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습니다. 2015년 7월부터 1년간 네팔이 받은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의 40%가 중국 몫일 정도입니다. 중국은 또 그동안 인도가 독점했던 네팔 내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어 이달부터 중국의 광통신 네트워크를 네팔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인도의 무장 병력이 대치 중인 국경 지역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상태가 좋진 않네요.
네. 인도는 지난 6월 16일 이후 두 달 가까이 이어진 도카라 지역의 국경 분쟁에 대응해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산악전에 뛰어난 200명 이상의 인도 보병 부대가 미국 워싱턴주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 파견돼 미국과 합동훈련을 펼칩니다. 다음 달 14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훈련의 목적은 특수작전 지역에서 야전 기습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히말라야 접경 지역에서 대치 중인 중국군을 겨냥한 것으로 암시됩니다.
네, 실제 무력 충돌은 없어야 할 텐데요. 양국이 좀 더 신중한 모습 보였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이죠?
이번에는 분쟁 상황에서 슬픔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 청년들인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오랜 분쟁 속에 가자지구 청년들의 미래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10년간 통치해온 가자지구의 경제가 전쟁과 봉쇄 조치로 신음하고 있다면서 그 안에서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다고 최근 전했습니다.
가자지구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감시탑, 카메라, 원격조정기관총으로 질비한 펜스에 둘러싸인 가자지구는 종종 노천 감옥에 비유됩니다.
왜죠?
연안의 조업 가능 수역도 이스라엘 군함에 의해 6마일, 약 9.6km 이내로 제한됩니다. 항구와 공항을 이용할 수 없고 수출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한때 밀수 터널들로 붐볐던 이집트 접경 지역에는 현재 불도저가 휩쓸고 간 완충지대가 조성된 상태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가자지구 청년들의 실업률은 무려 60%에 달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최악으로 손꼽히는 수치죠. 현재 해외에서 기부받은 재활용품들에 의지해야 할 만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탓입니다.
어려움이 많아 보이네요.
네, 인도주의적 지원에 의탁하고 있는 사람이 약 70%에 달합니다. 가자지구 내 대학들은 여전히 수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지만 이들의 취업 역시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커피숍 아르바이트나 친척 일 돕기 등 한시적이고 잡다한 일거리들을 전전하고 손전하기라 허공을 보면서 멍하니 시간을 보냅니다.
네.
시나이 반도를 통해 몰래 들여온 마약을 즐기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 성장한 이른바 하마스 세대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구직을 원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인 상황인 것 같네요.
네, 대부분의 청년들이 가자 지구를 떠나본 적이 없는 점도 한몫합니다. 대학에서 영어 교육학을 전공한 후 취직을 하지 못한 이아드 아부 헤웨일라 씨는 만일 국경이 열려 있다면 나는 이스라엘에 가서 일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회만 된다면 가자지구를 떠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자지구의 절반이 기회만 된다면 가자지구를 떠나겠다고 응답했다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 설문조사를 본 현지 한 청년은 절반밖에 안 된다니 믿기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모두가 떠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은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네. 한편 분쟁에 시달리는 중동 지역에서는 자살과 살인이 급증하면서 잃어버린 세대가 생겨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 보건계측평가연구소는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소말리아 등 중동 22개 지역에서 2015년 전쟁을 비롯해 자살, 살인, 성폭행으로 인한 사망자가 2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우울증, 불안, 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도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하나 더 알아볼까요?
다음은 원래 중동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히고 있는 테러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나 아시아로 많이 유입되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지난달 초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한 비공개 페이지에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 외곽 주유소에서 살라 합니다.
살라라고 하면은?
네, 살라는 이슬람의 기도 예배를 말합니다.
네.
미국 정보 분석 업체 스트레포에 따르면 이 글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라고 하죠. IS가 흩어진 대원들을 모을 때 쓰는 팝업 메시지였습니다. 실제 모인 사람들도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도망친 IS 대원들이었습니다.
아, 걱정되네요.
시리아와 이라크 등에서 창궐하던 IS 대원들은 최근 아시아로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유럽을 주된 활동지로 활동했잖아요.
네, 하지만 중동에서 국제연합군에 패배한 IS 대원들이 유럽보다 입국이 쉬운 아시아 지역으로 밀려오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IS는 지난달 최대 거점 도시인 이라크 모수를 잃은 데 이어 정치 수도인 시리아 라카까지 절반 이상 함락됐습니다. 2만 명에 달하던 라카의 IS 병력은 현재 천여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새가 많이 줄긴 했네요.
네, IS는 2014년 모술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한때 10만 4천 제곱킬로미터까지 땅을 확보했으나 지금은 아시아 등으로 탈출해 재기를 노려하는 상황이 됐다는 관측입니다.
네, 아시아 국가들의 주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데 유독 마약, 또 뭐 지진 피해, 분쟁, 테러 이런 소식들만 가져오신 것 같아요. 좀 밝은 소식 없나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좀 우울한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군요.
네.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무려 3,500km에 달하는 험난한 등산로를 15개월 된 딸을 데리고 하이킹 중인 부부가 있어 화제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 소식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다 들어보시면 훈훈한 뉴스입니다.
네, 그럼 끝까지 전해주시죠. 네.
지난 9일 미국의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은 버지니아주 남서부 로우노크에 사는 퀴린 가족의 믿기 힘든 여행기를 전했습니다. 25세 동갑내기인 데릭과 베카 퀴린은 지난 3월 27일 배낭을 짊어지고 길고 긴 고행길에 나섰습니다. 미국 동부 등줄기를 관통하는 에팔레치아 산맥으로 난 약 3,500km의 등산 코스 종주에 나선 것입니다. 하이커들에게는 꿈의 트레일로 불리는 이 등산 코스는 해발 1,500m 이상의 봉우리만 350개를 넘어야 할 만큼
굉장히 힘든 네, 코스인데요.
굉장히 힘든 코스지만 아름다운 풍경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분들만 여기를 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더 유명해지게 된 거죠?
미국 언론이 이 부부의 여행에 주목한 이유는 동반자가 바로 15개월 된 딸 엘리이기 때문입니다.
15개월 된 딸과 함께한 등반인 거군요.
네, 부부는 매일 무거운 배낭과 함께 아기를 등에 업고 험난한 산길을 걷습니다. 하루에 6번씩 모유 수유를 하며 걷는 총 거리는 16에서 19km. 부부가 완주 목표로 정한 기간은 일반 하이커보다 두 배나 더 긴 1년으로 이번 여행을 위해 모두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야, 이거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부부는 왜 아기와 함께 고행길에 나섰을까요?
엄마인 베카는 부모들은 다 알겠지만 아기가 생기면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간다면서 그 시간을 최대한 느리게 경험하고 싶어 트레킹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베카 씨는 이어 우리 부부 모두 어린 시절부터 에팔레치아 산맥을 보고 자라 자연에 익숙하다면서 딸에게 자연을 최대한 느끼게 해주고 싶은 바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여행 성공의 핵심 또한 바로 딸 엘리입니다. 베카는 아기를 데리고 트레킹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면서도 엘리가 울거나 보채지 않고 편안하게 낮잠을 자거나 경치를 즐겨 여행에 큰 도움을 준다며 웃었습니다.
딸도 이 부모님의 마음을 읽었나 봅니다.
네. 이어 여행 후 수개월 동안 우리 가족은 더욱 강해졌다면서 육체적인 것이 아닌 가족으로서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 아이와의 추억을 만들어주려는 멋진 부모님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린 시절 부모님과 여행을 다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커서 대학을 가고 독립하게 되면 같이 있을 시간이 줄어드니 어릴 때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역시 이래는 시기가 중요한 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배우면은 늦은 때가 없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죠?
네, 지난 8일 태국의 한 대학에서 91세의 할머니가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태국 방콕에 거주하는 할머니 김란 지나쿨은 바로 전날 수코타이 탐마티랏 개방대학에서 인류생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91세에 학사 학위를 받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많은 나이에 정말 대단하시네요. 원래는 혹시 공부를 안 하셨던 분인가요?
이 할머니는 학창시절에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녀에게 대학 진학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결혼과 동시에 공부에 대한 꿈을 접었습니다.
조금 안타깝네요.
네. 할머니는 비록 자신은 공부를 포기했지만 다섯 자녀만큼은 원 없이 공부하기를 바랐습니다. 할머니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자녀들은 남부럽지 않은 학력을 가졌습니다. 네 명은 석사학위를 받았고 한 명은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땄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대학에 가기로 결심했다며 자녀들의 학문적 경험이 나를 대학으로 이끈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 같네요.
네. 할머니가 처음 스코타의 탐마티랏 개방대학에 입학한 건 72세 때입니다. 이 대학에는 당시 병원에 근무하던 딸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할머니는 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면서 몇 년간 학업을 중단했고 85세에 같은 대학에 재입학해 인류센터학을 전공했습니다. 할머니는 이후 몇 년간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당시 하루 일과는 일찍 일어나서 스님에게 공양을 올린 후 공부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딸을 잃은 상실감과 슬픔을 잊기 위해서라도 학업에 전념했다며 하루 공부 목표량을 정하면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핵심 포인트에 밑줄을 끄며 암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치 여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다짐과 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제는 대학교 졸업장을 딴 할머니예요.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네, 할머니는 나이 때문에 아무도 나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집에서 계속 손주를 돌보겠다며 웃었습니다.
네, 아, 유쾌하신 분 같네요. 네, 한 주간의 세계 소식 준비해준 허고은 기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